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시기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상세히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같은 종말의 징조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시기가 임박하게 될때 또다시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주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일은 신자 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종말이 모두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로부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이고 어떤 환난과 핍박도 받지 않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으나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암에 걸리고 여러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관계의 파탄과 경제적인 궁핍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되고 모든 불의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내세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우리가 확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실하게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제자요 사도라는 이유 때문에 감당해야 될 환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리고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너희는 나 때문에 그들에게 증거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9절에서 또다시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할 터이니 마음껏 세상에서 너희의 꿈을 펼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주의해라. 그리고 조심해라. 각별히 이렇게 경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빈틈없이 대비하고 경계해야만 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그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주의하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깊이 잠을 자고 있던 자들은 그날이 그들에게 필경 재앙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교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권력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의 재판에 기소된 사람은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사법권이 로마 권력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정죄하도록 하여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볼 수 있죠. 넘겨준다라는 의미는 산헤드린의 재판에 회부되는 일을 의미하는데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배교자로 몰려서 곤욕을 당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 회당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각 지방의 산지에 있었던 유대교의 집회 장소인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회당이 존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이곳에서는 종교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법적 문제들을 심의해서 출교를 시키거나 태형을 언도하는 준사법기관의 역할까지도 이 회당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회당에서도 유대교에 대한 배도자들로 낙인을 찍히게 될 때 매질을 당하게 되는 고초를 겪게 되는데 여기서 매질 헬라어로 데로라는 이 의미는 껍질을 벗기다 혹은 발가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매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도록 심하게 매질을 가하는 이런 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권력기관들에 의해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은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캐톨릭과 독일의 세속 권력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았듯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은 먼저 종교적인 기관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와 복음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종교적인 권력기관에 의해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단이나 혹은 교회의 연합체들을 통해서 참된 교리와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쳤다는 일로, 이것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되고 고발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단이, 한국의 기독교의 연합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을 배도자라고, 이단이라고, 교류를 금지시키는 이런 일들이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종교기관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참된 교리는 결국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그것을 알고 이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참된 진리와 복음을 수호하는 길은 이렇게 세상에서 외로운 길이고 결국 모두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길입니다. 이어서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그 다음은 관장들과 임금들, 이들은 로마 총독과 유대를 통치하는 왕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세속 통치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종교적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은 세속 권력으로부터도 정죄를 당하게 되어서 세상의 법정에 서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하여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법을 어겨서 세속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진리의 가치 때문에 결국은 세상 법정에까지 서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것 때문에 세상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소 라고 말한 결과 세상의 재판장에 우리가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차례차례로 나아가서 바울은 그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위대함, 그 믿음의 담대함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앞에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우리에게 대단히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못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때는 도리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준비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예수 때문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들처럼 모든 세상의 법정에 서서 정죄를 당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참된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올바른 교리를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권력으로부터도, 그리고 세속의 권력으로부터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분명히 예언하신 일로 반드시 종말의 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치게 될 일들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좁은 길로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잘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들을 영광스럽게 감당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이 존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은 이 그리스도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 결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박해와 불법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 성령 때문에 능히 그 길을 당당하게 용감하게 걸어가게 되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감당해내야만 되는 숭고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야 될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의 남은 날들은 바로 그 날들을 위해서 가혹하게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특수한 임무를 맡은 군인들은 평상시에도 고강도의 훈련을 하면서 유사시에 그들에게 주어질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항상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도 높은 말씀을 전하고 때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초달하고 책근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날이 올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모든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도 주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되는 이 일이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종말의 때는 바로 구속사의 성취와 완성, 그 마침표가 찍히게 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그때 만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수가 다 차게 되었을 때 마침내 주님은 이 세상에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중에 있을지 모를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임하기 전에 필연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땅끝이란 말은 바로 택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택자 한 사람,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가 주님이 재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그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역사는 바로 그 시점을 향해서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인간이나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런 일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그 중심은 택자들의 구원,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야만 되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오늘도 세상의 역사는 존재하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력했던 패권 국가 로마가 결국 복음의 백기를 들게 되었고 로마가 닦아놓은 사방으로 퍼져 있었던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되었으며 모든 민족들과 열방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뭘 발명하게 하셨습니까? 인쇄술을 발명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한 달 만에 전 독일의 루터의 개혁 사상이 전파된 것이고 1년 만에 온 유럽의 종교개혁 사상이 확대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나라의 언어와 글로 번역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는 힘차게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해서 굴러간 것을 보여줍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어도 우리나라 백성들은 전혀 이 한글이 보급되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한글이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되어서 교육되고 사용되게 된 계기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무식한 한국의 서민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한글을 배우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비로소 이 땅에 널리 보급이 되었다는 사실은 국문학자들이 모두 함께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도도하게 흘러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숨가쁘게 어떤 역사들이 쓰여지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구속사와 구속사의 완성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속사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사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려고 끌고 갈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 다만 무엇이든지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면 그때에 너희는 그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말하는 자들은 너희가 아니라 다만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되고 세상의 법정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어떤 말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변호해야 될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평생의 법정에 서는 일이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람들입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할 일들을 전혀 겪지 않고 살아오던 우리가 어느 날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고 혹은 범죄자가 되어서 포승실에 묶여가지고 수갑을 차고 끌려가게 되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을 당하게 되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고 법정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심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압박을 받게 될지 가늠이 되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중범죄를 지어서 이런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의 법정에 서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변호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전혀 떨리지 않으시고 마음의 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잡혀 들어가게 된 그날부터 두려움과 염려로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에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을 당해야 했을 그다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어떤 힘도 없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은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브롬스 의회 출두에서 재판을 받던 루터는 자신이 한 모든 말들을 철회하고 자신이 쓴 글을 부정하도록 회의와 협박을 받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파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연약한 인간 루터였기에 그는 두려워했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다시 의회 앞에 나온 루터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명료한 이성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할 뿐이다.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다. 양심에 어긋나는 길로 행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여기 서 있는 나는 달리 행할 수 없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이라고 짤막하게 의회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루터가 한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를 그토록 담대하게 붙들어주고 계셨던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후 2세기 초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86세에 결국 체포가 되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요구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속사도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하죠.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한 번도 그분은 내게 잘못한 적이 없으신데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내가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담대히 이같이 고백했지만 이것은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법정에 섰던 사도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성령이 언제나 그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이 학문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자들로 여겼던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훌륭한 언변을 들으면서 놀랐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들은 이제 누구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는 사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박해를 당하고 우겨 싸맴을 당하게 될 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순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총칼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고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비겁하지 않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진리를 담대하게 말해야 될 그 순간을 위해 여러분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말재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 길을, 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결연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출중한 조건을 가진 자도 자신의 명예와 학문과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득권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들부터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아직 무언가가 내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가 마음 깊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부터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뜨리고 그것을 비우게 하는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우리 안에서 제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내 자신임을 알고 우리가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는 그 나를 온전히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체된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먼저 그 우리를 깨뜨리는 일부터 행하실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들에 대하여 대적하고 그들을 죽음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얼마나 슬프고 그리고 가슴에 사무칠 만한 원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성도가 남도 아닌 자기의 가족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미움과 증오, 혐오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과 사상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친지와 이웃이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과 진리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분리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를 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진리의 문제로 인해서, 복음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는 데 내어주고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드는 이런 폐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기반해 있지 않을 경우에 결국 가족의 관계도 해체되고 서로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대적하여, 에파나스테손타이, 대적하여, 이 말의 뜻은 그들이 대항하여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진리의 문제로 인해서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믿는 그런 예수, 그런 신앙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니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모의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자녀들이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의 영적인 권위가 붕괴되고 자식들은 부모의 대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심지어 그 부모를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진리의 문제 앞에서 가족의 관계까지도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혈육을 초월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는 천국에 가는데 자식이 지옥에 가든지 자식은 천국에 가는데 그 부모가 지옥에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형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동생은 지옥에 가고 언니는 지옥에 떨어지는데 동생은 천국에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이처럼 치열한 것이고 극단적인 분리와 분열의 문제까지 각오해야 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해체돼 버린다. 가족의 원수가 되어버린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길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절대로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오늘날 거짓된 목회자들이 자꾸 세상을 품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자꾸 사회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원수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평화하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유일신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을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것을 부정하거나 입을 다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당신들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시인하는 길임을 이걸 감춰버리고 그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만 줄기차게 교회가 세상에다가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과 부패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뿐입니다. 이 사실을 천명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폭력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낙태는 살인행위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외치면 세상의 미움과 혐오와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기독교적인 지극히 성경적인 가치를 말하면 그를 혐오하고 기어이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생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세상과 화친할 길을 찾는 것입니까? 왜 세상을 섬겨야 되고 세상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주장들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심히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를 증오하게 하는 일입니다. 죄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과 양심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즐겁게 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말을 듣고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호감을 표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해 이를 갈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틀어막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 스데반에게 돌아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과 평화할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한,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짓된 복음을 사탕 발림처럼 전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같은 책 17장 14절에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만이, 이 거룩한 고난을 각오한 자들만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까지 지상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 사명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 텔로스, 이것은 종말, 세상의 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성도된 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십시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견딤. 즐겁게, 행복하게,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복을 받고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만 되는 치열한 삶.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극복하고 신랑이 오기까지를 결연히 뜻을 세워 견뎌내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찬란한 영광은, 영원히 복되고 행복한 삶은 죽음 그 너머에, 죽음 그 뒤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한순간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일시적 건지움이 아니라 궁극의 구원,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중이란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지상교회와 성도의 의무와 사명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환란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우리의 궁극의 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우리의 불굴의 인내와 끈기와 우리의 기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 개개인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붙드심,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란을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힘겨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풍지대를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을 수 없는 이 약속에 붙들려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소상히, 비교적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에 더욱 집중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까지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이러한 진리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소수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께서 그들 마음 속에 계셔서 오늘도 이 진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영혼을 날카롭게 각을 세워가시는 그런 자들, 그들에게만 이 진리의 경고와 깨달음이 큰 울림으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다가올 것이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신앙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부디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길로, 그 참된 구원의 길로 행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이제는 부디 이 진리를 듣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좁은 길로 모두 행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고 믿고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